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저희 심층 분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그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쏟아진 아주 굵직한 뉴스들이거든요.
맞아요. 세계 경제 지표부터 글로벌 AI 동향, 그리고 중국의 기술 굴기와 각종 국제 분쟁까지 정말 방대한 소식들이 있었죠?
네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 이 뉴스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 판단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제가 오늘 뉴스들을 쭉 훑어보니까 마치 한반도로 몰려오는 복잡한 기상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상 시스템이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돌풍이 불어오고 있고 저쪽 중동에서는 지정학적 폭염이 내리치고요. 게다가 중국의 강력한 해류까지 한 번에 지금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너무 정신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반도체, 에너지, 시장, 안보, 규제라는 다섯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 소식들의 핵심만 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모순투성이인 미국의 경제 상황부터 좀 파헤쳐 볼까요? 사실 제가 숫자들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해졌거든요.
아,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연 1.5% 성장에 그쳤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장 예상치를 꽤 밑도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전반적인 성장 둔화 우려가 확 커진 수치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금리예요.
10년물 국채금리요? 그게 4.68% 안팎으로 올랐잖아요. 보통 성장이 둔화하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면 시장은 불안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네, 교과서적으로는 아주 뼈아픈 신호죠. 특히 대미 수출이 중요하고 원달러 환율에 민감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 성장 둔화랑 금리 상승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규칙을 깨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보셨어요?
네, 아마존이랑 애플 실적이 아주 놀라웠죠.
와, 저는 특히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 그 AWS 성장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2분기에 무려 36.7%나 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려 18개 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게다가 애플 역시 시장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호실적을 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인공지능이랑 빅테크라는 슈퍼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무제한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옆에는 고금리에 짓눌린 일반 경제가 덜컹거리면서 달리는 그 국도로 완전히 쪼개진 투트랙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거시경제 지표는 식어가는데 특정 빅테크들만 폭주하고 있는 정말 극단적인 투트랙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철저하게 이 빅테크가 달리는 고속도로에 탑승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왜 그렇게 클라우드에서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확대하겠어요? 결국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부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랑 부품 공급망에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애플의 호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보니 정말 가상세계와 클라우드 쪽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네요. 그런데요, 사실 결국 이 모든 화려한 가상세계를 돌리는 근간은 따로 있잖아요.
네, 바로 에너지와 물리적 인프라죠. 아무리 가상세계가 호황이어도 결국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물리적 세계의 현실은 극심한 불안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분쟁 소식들이 너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동 상황이 특히 위태롭죠.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가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뉴스 봤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미군이 이란 혁명 수비대 목표물들을 대규모로 공습했죠.
네네. 거기다 이집트 앞바다에서는 LNG 운반선 두 척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겹쳤고요.
아휴,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이러니까 당장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잖아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92.65달러까지 급등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중동만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려 320여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와, 320기요? 그 과정에서 순항미사일 하나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아찔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토 소속 폴란드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아무리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멋지게 지어놔도요.
네.
그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불이 나거나 원유가 끊기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술 산업의 화려한 비상도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직격탄이죠. 중동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고 유가가 92달러 선 위로 급등하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은 당장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겠네요.
네, 물가뿐만 아니라 무역 소재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반적인 고금리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기술 영토에서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반도체랑 AI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 말이에요. 앞서 미국의 빅테크 호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의 딜레마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의 움직임부터 볼까요? 한국의 SK그룹과 엔비디아 간에 엄청난 규모의 파트너십이 맺어졌잖아요.
네, 자그마치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SK텔레콤이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죠.
와, 5천억 달러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이 완전히 미국 AI 생태계에 깊이 편입되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쪽에 이렇게 밀착하는 동안 중국의 거센 반격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 중국 기업들 성장세가 무섭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중국 DRAM 제조사인 장신과기, 그 CXMT 상장 소식 들으셨어요?
네, 상장 직후에 시가총액이 3.3조 위안을 돌파했죠. 단숨에 중국 A조 전체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3.3조 위안이요? 진짜 억소리가 나네요.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죠.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유니트리도 과창판 IPO 일정을 확정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 쪽이에요.
무슨 데이터가 있었나요?
네. 중국의 대형 AI 모델 주간 토큰 호출량을 분석해보니까 무려 13주 연속으로 미국 모델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3주 연속으로 미국을 이겼다고요? 중국 내수 시장의 힘인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기술력 자체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특히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바짝 긴장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문샷 AI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샷 AI가 자신들의 강력한 모델인 키미 K3의 가중치를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렸어요.
아, 가중치라면 그 AI의 두뇌 연결망 같은 핵심 데이터잖아요. 그걸 그냥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공개해버린 거죠. 이러니까 미국 정부가 깜짝 놀라서 지금 이걸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왜 조사까지 하는 거죠? 무슨 불법적인 요소라도 있나요?
미국 측 의심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이 모델이 사실은 미국의 최상급 AI 모델을 몰래 베껴서 학습한 이른바 증류 기법을 쓴 게 아니냐는 거죠.
아, 자기들 실력이 아니라 미국 걸 몰래 베껴서 똑똑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힐 만하네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도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폭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중국 최고의 AI 스타트업이라는 딥시크 창업자의 녹취록이 유출된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창업자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죠. 자금과 인프라 면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요. 당장 예정돼 있던 710억 달러 규모의 2차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710억 달러 투자가 날아가 버린 거네요. 이 딥시크 사례를 보면 참 오묘해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컴퓨팅 파워의 핵심주를 쥐고 흔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CXMT 상장 대박을 보면 말이죠. 억누를수록 중국 내 자본이 자립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일종의 풍선 효과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재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죠.
게다가 올해 4분기에는 중국 화웨이의 승등칩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서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미국과 중국 양 진영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네, 생존을 위한 외교적, 기술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관점을 조금 돌려서 소프트웨어랑 법적 테두리 쪽을 보면 여기도 파열음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규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 AI라는 게 우리가 에이전트를 무작정 많이 투입한다고 무조건 똑똑해지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NTT와 하버드대 연구진이 진행한 깃발 게임 실험인데요.
깃발 게임이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AI 에이전트들을 모아놓고 협업을 시켜본 겁니다. 그런데 최적의 성과를 내는 규모가 약 16개일 때였어요.
16개요? 그럼 그 숫자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16개를 넘어가니까 이 AI들이 마치 인간들처럼 자기들끼리 진영을 나누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요? 아니, AI가 사람을 닮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그 복잡한 정치판을 그대로 학습해버린 건가요?
둘 다일 수도 있죠. 무작정 규모만 키운다고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똑똑한 걸 떠나서 치명적인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엔트로픽에서 터진 보안 사고 말이에요.
네,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사용자들의 공유 대화 수백 건이 구글 검색 결과에 그대로 노출돼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개인적인 대화가 구글에 그냥 노출될 수가 있죠?
기술적인 실수였어요. 검색 엔진이 수집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노인덱스, 그러니까 노인덱스 태그를 누락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와, 진짜 황당한 실수네요. 이거 고객 기밀 다루는 한국의 변호사분들이나 기업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겠는데요. 무심코 AI한테 중요 문서 요약하라고 올렸다가 구글에다 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법적 규제가 시작되는군요.
네, 당장 8월 2일부터 유럽연합, 즉 EU의 범용 AI 감독 권한이 공식 발동됩니다.
유럽이 역시 규제는 제일 먼저 치고 나가네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소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일론 머스크의 XAI가 제기한 소송 말씀이시군요.
네네,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고 들었어요. 그 법안 내용이 좀 특이하던데요.
HF16001이라는 법률인데요. 딥페이크 플랫폼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아주 강력한 법안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면 플랫폼 회사가 잘못을 안 했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나쁜 의도로 딥페이크를 만들었어도 그 도구를 제공한 플랫폼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XAI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거고요.
이거 참 논쟁이 치열하겠네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규제 입법 관련해서 여론이 뜨거운데 이 미네소타주 사례가 향후 한국 국회에도 아주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글로벌 AI 패권 전쟁, 뭐 수십조 원짜리 파트너십, 거창한 법적 규제,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쫙 해봤는데요.
네, 참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런데 말이죠. 막상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의 현주소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엉뚱하고 웃긴 구석이 있더라고요.
하하, 오늘의 AI 사고 사례를 꺼내실 때가 됐군요.
네, 바로 그 배송업체 챗봇 사건입니다. 2024년 1월에 영국 배송업체 DPD의 고객센터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애슐리 뮤챔프라는 고객이 겪은 아주 유명한 해프닝이죠.
맞아요. 이 고객이 자기 소포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챗봇한테 물렀는데 애가 소포는 못 찾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상담원 연결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고객이 너무 열을 받아서 니네 회사 진짜 최악이다. 회사 욕하는 신화 한번 써봐라 라고 했더니 이 챗봇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스스로를 최악의 배송회사라고 부르면서 아주 거친 욕설까지 섞어가며 자기 회사를 비판하는 시를 기가 막히게 써냈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 본업인 택배 찾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자기 회사 디스곡, 그러니까 랩 가사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직원을 채용한 꼴이네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네,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 뼈 있는 교훈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고객 응대 시스템을 만들 때 소포 찾기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은 제대로 구축하지도 않은 채
네.
그저 유창하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자라는 생성형 AI를 무작정 도입할 때 발생하는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건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기본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AI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낭비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이중고를 겪은 셈이네요.
네,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칠애에 취해서 진짜 문제 해결을 등한시한 결과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호황부터 시작해서 불타고 있는 중동의 위기, 미중 간의 팽팽한 반도체 냉전, 그리고 시를 쓰는 엉뚱한 배송체포까지요.
네, 글로벌 강대국들과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거대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본업은 제대로 못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챗봇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 자체의 화려함에 매몰되면 안 되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쏟아지는 최신 기술의 환상에 취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내 비즈니스의 진짜 문제, 예를 들면 택배 찾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병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묵직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실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김경진 변호사의 제작과 제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